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난민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한 세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이란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준비 태세와 관련된 두 개의 행정명령에도 추가로 서명할 예정인데 이 계획은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민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면서 무슬림을 비롯해 테러 연관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서방 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가장 큰 위험은 이란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은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대가 이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이란의 야심과 핵 합의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4분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반영된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5년에 2.6% 성장한 바 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경제분석가 거스 파우처는 미국 경제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PNC는 미국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의 경제분석가들은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사회기반 시설 예산이 늘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물가가 인상될 수 있다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억제 조치가 뒤따를 경우 성장세 또한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대법원이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터키 군인들을 송환하라는 터키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터키군 소령 2명과 대위 4명, 부사관 2명 등 총 8명은 지난 7월 16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실패한 다음 날 군용 헬리콥터를 몰고 그리스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스 대법원은 쿠데타 시도에 대한 터키 정부의 광범위한 탄압을 고려할 때 이들 군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송환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밀로노포 올로스 변호사는 유럽의 가치와 그리스 정의의 승리라며 그리스 대법원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해킹과 관련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또 다른 정보요원이 체포됐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람블러 통신은 렌TV는 26일 연방보안국의 또 다른 관리인 드미트리 토쿠카차예프 소령이 지난달 반역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지가 연방보안국 사이버정보담당 고위관리의 체포 사실을 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노동성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는 34만 4천 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인이 17만 2천여 명, 필리핀인이 12만 7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가 더 잘하는 분야가 있고 능력의 차이도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로 그렇게 주입된 것일 뿐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주장. 언제나 이 둘은 팽팽히 맞서 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과 뉴욕대, 일리노이 대학 공동 연구팀이 4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5살, 6살, 7살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6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을 고르는 실험에서 6살 아이들의 실험부터 남자아이들은 그대로 자신의 성인 남자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반면 여자아이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인데요. 이런 결과는 언론이나 선생님, 부모 또는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안드레이 심피안 교수는 남성이 더 주도적이고 똑똑하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문화적 고정관념에 노출된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11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마룬 5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ive a little more. 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라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백악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관습이 뿌리 깊은 중국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 113명, 113.5명으로 극도의 성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금요일 오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나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취임한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인 데다가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눠야 할 현안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독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럽 정책을 펼친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인 영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유럽 외교를 진행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메이 총리에게 영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고요?
예,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에게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을 다시 갖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흉상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백악관 집무실에 전시돼 있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집무실에서 사라져서 영국 정부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칠 전 총리의 흉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금 다시 백악관 집무실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자, 양국 정상이 시작 전부터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들을 논의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메이 총리는 두 정상이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비롯해서 테러 대응 방안, 시리아 난민 문제, 또 사이버 안보 문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군사 공조 방안과 함께 미국과 영국의 경제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했고요. 메이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예, 두 정상의 발표에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러시아의 제재 해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대답하기가 너무 이르다면서 중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경제 제재 조치를 다루고 있는 이 민스크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준수하기 전에는 러시아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세계 무역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영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외치면서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를 선언한 메이 총리와 이 다자간 경제협력체제 를 해체하고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두 지도자 모두 국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어서 양국 간의 무역의 구체적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앞으로 관건인 걸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이 목요일부터 시작된 거죠?
예,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첫날인 목요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집권 공화당 상하원 의원의 합동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만났고요. 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메이 총리가 공화당 연찬회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메이 총리는 우리 두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물러서면 양국은 물론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옛소련과 서방이 대치하던 냉전 시절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협력했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패권 부상,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그리고 러시아 위협 등에 크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메이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고 하더군요.
예, 메이 총리는 미국과 영국은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을 이날 여러 번 썼는데요. 전날 영국을 떠나면서도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두렵지 않다. 미국과 영국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6년에 미국 방문 중에 했던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이를 가까운 사이를 일컬어서 쓴 말입니다.
네, 자, 두 나라가 협력해온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이 주권 국가에 개입하던 시기는 종료됐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제 외교 현안에서는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새 정부의 기조에 동의한 걸로 영국의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새 정부가 대테러 안보 분야 일각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고강도 신문 기법을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고문을 규탄하고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1대1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목요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무역 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특정 국가와 1대1로 교섭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대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미국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12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어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자무역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다음 달 10일 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대체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무역협정 구체안을 아베 총리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목요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도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일본의 자동차 무역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인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예, 성비라고 하죠. 보통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를 따져서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남녀의 균형이 맞는지 보는 기준인데요. 중국 전체 인구의 2015년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113.5명으로 이 세계 최악의 불균형 국가 중에 하나로 기록됐다고 중국 국무원이 지난 일요일 공개한 국가 인구 발전 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3.5명, 이 세계에서 가장 균형이 맞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죠.
예, 통상적인 세계 기준이 여성 100명당 남성 103명에서 107명 정도인데요. 이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 113.5명인 중국의 성비를 이 전체 인구에 대입시켜 보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건데요.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이 같은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예, 중국에 아직 남아있는 유교 관습 때문에 자녀를 가질 때 딸보다는 아들을 원하는 남아 선호 사상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더구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서 자녀를 한 명만 낳게 하는 한자녀 정책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두자녀 정책이 이 문제를 해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112명으로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107명으로 세계 평균에 이를 걸로 중국 국무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등 미국의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자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 주요 도시 단체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따르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1.9%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 상무부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약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모습인데요. 금요일은 난민 문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난민 수용에 관한 행정명령 등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를 다루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공화당 상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Border security is a serious, serious national issue and problem.
네, 국경 경비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라는 건데요. 허술한 보안은 미국과 미국인들의 주권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이 행정명령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까?
네, 이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데 따르면 정부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120일 동안 모든 난민의 수용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고요. 시리아와 인근 지역에 난민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합니다. 7개 나라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난민 수용을 점차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7 회계연도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전에 8만 5천 명에서 크게 올린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만 명으로 다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제도를 시행하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역시 일시 중단할 계획인데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영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의 제목이 이 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외국 태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급진화되거나 테러 관련 혐의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명단을 국토안보부가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안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실제 행정명령 내용이 어떨지는 이 나중에 발표가 나온 뒤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도된 초안 내용대로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실행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미국 내 난민 정책을 돕는 여러 기관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난민 수용 한도를 높이자 직원 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아, 지난 10월 이후, 1월 이후 이번 회계 연도에 이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에 선거 부정 관련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미뤄졌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역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금요일 중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등 수백만 명이 부정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주의 선거 관리들은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뒤졌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면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금요일로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최근 퀴니피엑 대학교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는데요. 취임 첫 주 대통령 지지도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이 지지한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 공화당원들은 81%가 지지한다고 답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원들 가운데 지지를 나타낸 사람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 퀴니피엑 대학교 조사에서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이 취임 첫 주 지지율은 59%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대해 취할 것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내용 이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명령도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카고 등 약 300개의 미국 도시와 카운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인데요. 카를로스 히메네스 시장이 목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는 연방 이민국이 요청을 한다면 불법 이민자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란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전까지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적발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지난 2013년부터 연방 이민국의 서류 미비자 수감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뭐 사실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고 밝히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수백만 달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책을 바꾼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반겼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인터넷 담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민자 보호 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가 이민자 보호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경찰과 주민사회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협받는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시청 청사를 피난처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뉴욕이나 시카고 이렇게 언급하신 도시들 대부분이 다 대도시인데 작은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도시뿐만이 아니고요. 이 뉴헤이븐과 시라큐스 등 중소도시 시장들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추방 명령에 직면한 불법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에 나선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여러 도시의 경찰청장들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참고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금요일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이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간 1.9%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이는 3분기 경제 성장률, 이 GDP에서 3.5% 대폭 내려간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연간 1.6%가 성장했는데요. 한 해 전인 2015년에 2.6%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이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무역 적자 때문인데요. 수입은 약 8% 늘어난 반면에 수출은 약 4%가 줄어든 겁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곧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이 서비스의 총액이 GDP인데 이 정해진 기간에 이 GDP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서 이 경제 성장률을 계산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잠정치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걱정을 해야 할 정도인가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연구기관이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인 수출량 변동에 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중남미 지역의 흉작으로 이 지역에 대한 콩 수출이 예외적으로 늘면서 이 3분기 성장률이 뜻밖의 높게 나왔지만 4분기에는 다시 콩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경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개인 소비 지출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데 4분기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4분기에 개인 소비 지출이 2.5%로 나왔는데요. 이 3분기에 3%에 비하면 둔화한 것이지만 이 역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4분기에 기업 투자는 2.4%로 크게 올라갔는데요.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2분기 연속해서 하락했던 주택 건설이 10% 이상 올라간 것도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6%에서 올라간 2.3%로 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또 도로와 교량 등 기관시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는데요.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뭐 현재 경제 구조와 생산성 성장 등을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건 인터넷 사업붐이 불던 2000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 4.1%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라 바인의 노래입니다. 셀레스티, 천국의 하늘빛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로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TPP 탈퇴가 세계 무역시장에 몰고 올 파장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PP 전개 과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2개 나라들이 추진한 자유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TPP는 원래 2005년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는데요. 그러다 2008년에 미국과 호주, 페루가 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어서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2013년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다자간 경제무역 공동체의 골격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루한 협상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5년 10월에야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마침내 뉴질랜드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TPP 합의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TPP 합의안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 의회의 승인이라는 한 차례의 과정이 더 남아있는데요. 현재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고요. 미국 의회는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비준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TPP의 규모.
TPP 12개 회원국의 인구를 다 합치면 약 8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2%에 달하고요. 유럽연합 전체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또 12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에 달하고요. 교역량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TPP가 출범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개 회원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TPP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PP의 내용.
TPP는 회원국 간의 무역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없애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다자간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공산품과 농산물은 물론이고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관세가 다 철폐된 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요구한 품목도 있습니다. TPP는 12개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른 기준과 자국의 정책 또 국내 사정 등 복잡한 난관을 뚫고 합의한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지지와 반대 의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TPP는 중국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를 재부각하려는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내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TPP 지지자들은 TPP가 출범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무역시장을 발판 삼아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늘고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TPP 반대자들은 TPP 체결로 대기업들과 다른 나라만 좋아질 뿐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었습니다.
The TPP is a horrible deal. It is a deal that is going to lead to nothing but trouble.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TPP는 재앙스러운 협정이라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화당의 다수인 미국 의회는 무역협정은 차기 정부와 논의하겠다면서 비준을 미뤘고요.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비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TPP 폐기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TPP의 장래.
TPP는 모든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거나 오는 2018년 2월까지 비준을 끝낸 회원국 적어도 6개 나라의 총 GDP가 전체 회원국 GDP의 85%가 되면 발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빠진 TPP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일부 나라는 미국이 없는 다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거론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와 일본 등은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처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저울질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 TTIP.
TPP와 이름이 비슷해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TTIP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정식 명칭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TTIP 협상을 진행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올 1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TTP는 물론이고 TTIP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마저 지난해 11월에 TTIP 협상 포기를 발표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 heard about your accident 라고 걱정하네요. 마이크가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좀 많이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는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아.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얼른 다 낫고 건강 되찾으기 바래. 그리고 쉬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on your feet, F-E-E-T,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f you are back on your feet, it means that you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And it might be physical, emotional, or mental. Back on your feet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걸 뜻합니다. 다시 일어서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라는 말이죠. Here is an example. I have been sick for a while. But now I am back on my feet 라고 하면 난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was able to financially get back on my feet and now I can buy a car
라고 하면 나 요즘 자금 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이젠 새 차를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Let's review. Back on your feet means to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ab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웨스트 라이프의 Full Again, 바보 같은 사랑을 반복하다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uess it's over.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And now you thought you were my fri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You should have called me when you were lonely, when you needed me to be there. Sadly, you never gave me too many chances to show you how much I care. Ooh,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should have read the signs. Read the signs anyway. I guess it's over.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South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외부 세력에 의한 선동, 심지어는 배신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잠재우려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2012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나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해외 에이전트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반역자라는 것을 시사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입니다. 또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심지어 모든 인권 옹호와 관련된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법무부는 155개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서 러시아 정부는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고문 척결 운동, 에이즈 확산 방지 활동, 그리고 철새 보호 운동을 벌이는 단체마저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6년 2월 법원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아고라 협회를 폐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이 단체가 외국 에이전트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아고라 인권협회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러시아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반정부 활동이나 공연을 해온 록밴드 그룹 푸시 라이엇, 그리고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 등이 이 단체가 변호하는 인사들입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정부가 책임 있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사회의 제 역할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